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게네사렛 호수, 보통은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만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못 잡고 이제 아침에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에 시몬의 배에 올라오셔서 배를 약간 물가에서 띄워놓고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 이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마 그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도 이분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죠. 또 소문도 좀 들었었겠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마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 다른 배를 불러 배에 그 고기를 올리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건이요. 또 다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 경우는 다를지라도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며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의 현존 앞에서 무릎 꿇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처럼 이 사건도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어딘가에 묻혀 있건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항복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약간씩 어디에 묻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한대로 고기를 잡아 그 초월성과 그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항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초점이 빗나간 것입니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의 현실, 실존까지 들어온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초월의 감동이 그의 크심과 베푸신 은혜보다 우선해서 그 초월자여 그 존귀하신 분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 내가 있는 자리에 손수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하죠. 테레사 수녀가 평생 봉사했던 인도의 천민들을 돕는 수녀회 이름을 사랑의 선교회라 그렇게 이름 지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사회에 가장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천민들을 도왔고 그들의 육체적, 재정적, 사회적 그 고난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난을 해결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멸시와 최악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영혼이요 인간입니다 라는 데 그의 사역에 중요한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게 요 근래 사건을 들면 이태석 신부 얘기죠. 울지마 톤즈라고 요즘 상영도 되고 있고 방영되고 있는 내용대로 남부 수단에 가서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피폐된 그 마을에 가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가족 중에 다수가 총상을 입고 먹고 살 그 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곳에 특히 심한 한센병 환자들 손발이 뭉그러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나중에 브라스밴드까지 만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의 얘기입니다. 그가 그 한 말 중에 이런 중요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할 게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렸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가난을 구제하고 환경을 고쳐주는 것보다 크게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처지에 있을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 저들의 형편에 동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거나 당신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던 죄인 되었던 때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역사로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육체로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분을 우리의 어떤 처참한 환경에서 마주했을 때 하는 반응 아닙니까? 여긴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형편과 찾아오신 분의 신분의 차이, 영광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다. 나는 안락의자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러 왔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대단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무슨 능력의 문제이고 진심의 문제이고 이렇게 자꾸 어떤 명분과 개념, 이상, 이런 법, 규칙 이런 것으로 자주 그 가치가 오해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로 인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현실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아오신 나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누구를 찾아가시겠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감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무엇인지가 한 인생을 통하여 다시 구체화되는 것이죠. 다시 구체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크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상대방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라고 하죠.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열심히 안 사냐? 너 왜 봉사 안 하냐? 너 왜 인상 쓰고 있냐? 지금도.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 편하게 너 나 거스르는 행동 좀 하지 마라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는 없고 나조차고 상대방에게 명분을 걸고 덤비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못나게 구냐? 너 왜 예수를 그따오로 믿냐?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너 왜 이따오로 하냐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까지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냐 하면 그가 혹 무지할 수 있고 혹 오해할 수 있고 혹 성내고 있고 혹 감당치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자된 것을 피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다루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는 그 길, 살았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것은 죽는 것도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사는 것으로 예수를 증언하듯이 죽는 것으로도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죽는다는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게 더 좋다죠.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셨겠죠. 이제 예수 믿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서 뭐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가 가야 할 곳, 상함과 해함이 없는 곳, 평화와 행복이 있는 곳, 어서 가는 게 낫죠. 뭐 때문에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 그럽니다. 뭐가 유익할까요? 무슨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성육신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대적을 나의 삶으로 연장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다툼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기는 법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 사도 바울이 살겠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아 더 고생하겠다죠. 내가 고생하여 내 존재로 인하여 내 이웃 한 사람의 존재가 가지는 시공간의 근접 영역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게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제일 오래 가는데 그 이유는 미운정이 든 탓입니다. 그죠? 싸우고도 다음날 또 봐야 되니까 이제 넘어가는 법을 배우고 결국은 저건 할 수 없어 그냥 됐어 됐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신자는 하나 더 갑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 나를 분노케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그의 무익함이나 무력함이나 거스름이나 보잘것 없음과 상관없이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며 영혼의 소유자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서두에도 반복했듯이 우린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너무 다그칩니다. 너무 훌륭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훌륭해야 되지 존재 자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가 훌륭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최고의 증언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에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 문제를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씁니다. 5절 말씀부터 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럽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겠답니다. 어떤 고난이죠? 못난 사람의 자리에 찾아가는 고난이죠.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와 시 공간 속에 한 인간의 처참한 현실과 실체 앞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먼 길을 걸어 비를 맞고 굶으면서 피 흘려 찾아오는 성의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형편에 찾아오시는 성육신입니다.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보는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도 지적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많이 잡은 고기로 확인되었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얻게 된 고기를 팔아서 어떻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모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자 그의 찾아오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 나섭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건가요? 현실 아닌 이상의 세계를 걷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현실을 살죠.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 살던 현실에서 나와 경쟁하고 나같이 울고 나같이 분노했던 사람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죠. 나라는 한계를 지고 내 인생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가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존재인가를 몸으로 인생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다 각기 다르고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 혼자만 당하지 않는다는 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인간 극장만 봐도 나옵니다. 거긴 나보다 훨씬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살아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감수했느냐, 이겨냈느냐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인생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죠.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동일한 현실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겠죠. 여러분이 외롭지 않은 존재.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으나 그 모든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1차적인 답을 얻으셨겠죠. 그것으로 여러분 이웃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대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의 처절한 현실에 찾아오시는 수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주피터는 어떻게 구시든가요?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크게 이미 응답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대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이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대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서신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외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넉넉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고 인생을 사셨다는 것 기억하고 외로움과 불신앙을 털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